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니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온 땅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는 그 주인의 행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동물의 이성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주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동물의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주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고양이나 개가 자기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개나 고양이는 교만하거나 그것도 지극히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친 것일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와 인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 인간 모두는 다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인간 역시 지극히 교만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이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무엇 밖으로라는 뜻의 엑스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길 밖의 길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사명, 소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40년간 처가살이 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 능력, 그 모든 것을 생각해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과의 괴리감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모세는 그 말을 듣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모세는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름은 단지 그 존재를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특사로 대한민국에 보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마중을 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거나 국무총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종로구청장이거나 더 심하게 그 청운동 동장이 맞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대적해야 할 적대국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당시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관에 많이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모두 이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당신을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하는지 모세가 물었고 또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인간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영어로 I am who I am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름은 I am who I am because of you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당신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평생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출애굽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데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그 소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애굽으로 달려가서 당장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당신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따라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이 고된 노역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완전 범죄로 끝이 나게 되거나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중에서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자기 편이 되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둑이 매를 두고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잘못한 사람이 상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동족을 때리느냐며 말렸는데 그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또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일 셈이요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이 탈로가 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미디안으로 잠시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것이 이미 40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살다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그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쪽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은 생전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개종에서 권력을 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제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개종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종하고 난 뒤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뒤틀릴 배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묵히 자기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걸어갔던 것은 그것보다 더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증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고 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납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미운 틀이 박히고 나니까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 뭐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봐. 그것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처음에는 애굽 왕이 순순히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말씀이고 약속이었지 이루어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성숙자 반에서 배운 용어로 하면 어음이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어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급 만기일이 2010년 12월 31일이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음을 써준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음보다 현금을 좋아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은 참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의 여부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현금만 통용됩니다. 후진국일수록 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용을 믿을 수가 없고 또 그 카드 사용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그 회사의 신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을 믿지 않고는 또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지 않고는 카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은 다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만큼의 물건의 돈을 갖고 있으면 물건을 줍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현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어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립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이 더 편리할수록 선진 국가로 가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 역시 시큰둥하게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단지 지팡이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난 40년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체이고 40년간의 처가살이를 설명하는 상처와도 같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과 또 가족의 삶을 영위하게 준 친구와도 같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동일선상에 올릴 수 없는 아주 초라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모세가 던진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고 피했다고 합니다. 그 피하다는 단어 누스는 놀라서 도망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코브라와 같은 독사로 여겨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뱀이 바로 바로왕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 바로들이 그 머리 쓰고 있는 두건들을 보면 다 독사의 두건을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사가 그 바로왕의 왕권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뱀이 바로왕을 상징하고 모세가 그 뱀을 보고 피했다면 모세가 이 뱀을 피하는 장면은 바로 40년 전에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왔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뱀은 원래 꼬리를 잡아야 하지 않고 머리 정확하게 그 대자로 시작하는 걸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그 뱀의 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상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신앙적입니다. 또 합리와 불합리 중에서 언제나 합리가 신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흔히 초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초월이라는 말보다 포월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면 왠지 이성이 외면된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총과 역사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시고 또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인간들이 그토록 싫었는데 아파트에 교폐마가 붙은 것만 봐도 쳐다보지 않고 가거나 교폐의 폐를 보고 침을 폐하고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런 자신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싫을 때는 IQ가 160이었는데 지금은 그 앞에 100은 날아가고 60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IQ가 160 아니라 1600이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또 상황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자기를 누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는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의 소명이라고 확신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를 통해서 이 양화진 땅을 지키는 일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지키려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지난날에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신앙, 소신, 이 모든 것들 내세워서 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시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세를 설득시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넣어라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와서 죽여도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또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기적과 표적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뜻은 참 다릅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기적은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다면 표적, 사인은 의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같은 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기적 때문에 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의사도 사형 선고 내릴 정도의 중한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진 것과 같은 대형 사고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러한 병에서 그러한 사고 속에서도 살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살아난 그 몸으로 평생 죄만 짓다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것이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지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회피할 궁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변명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는 실제로 수능, 그러니까 피, 그러니까 푸, 부, 크, 그, 뭐, 터드 같은 이런 수능을 발음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아주 느렸다고 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왕을 설득시키려면 얼마나 뛰어난 응변술과 언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어쩌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히브리 말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썼던 말도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 우리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늘 우리말을 하고 살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러 단어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이 점점 어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불과 6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몇 번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벽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벽에 붙이는 종이를 뭐라고 하지요? 저는 6년이지만 모세는 그것보다 6배보다 더 많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모세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지 못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들은 정말 자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도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굉장히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돌 같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소명이 자기 자신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요. 성격이나 습관, 또 머리가 둔한 것,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또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놓을 때 그 올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도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 입을 내가 지었다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우리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지막에 있는 단어 가르치다는 단어 야라는 가르치다는 뜻도 있지만 화살을 겨누다의 뜻도 있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날릴 때 그 목표점을 향해서 겨누어서 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화살을 담게 해서 바로에게 정확하게 날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인 반응과 하나님의 답변을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보낼 만한 손입니다. 손은 예, 능력 또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무능하니까 좀 폼 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그런 사람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할 사람 즉 동행할 손으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자신이 받은 소명이나 사역에 이 자기 자신에게 임한 것이 정말 맞는지 끝까지 피해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십니까? 저도 모세처럼 가능한 한 피해보려고 여러 가지 구실들, 핑계를 대보기도 하고 과거에 자주 썼던 표현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해라는 거 분명히 아니까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것만큼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더 의미 있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참 친절하게 또 자비롭게 설득시켜 가시는 모습이 참 눈물겹도록 감동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키우는 개가 모세처럼 이렇게 요리조리 핑계대고 또 피해 다니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를 데려다가 하나씩 하나씩 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발로 걷어차고 그냥 남줘버리거나 내다 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면 끝입니다. 그래 듣도록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해 가십니다. 모세에게만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설득시키셨고요. 다윗도 설득시키셨고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2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소명자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받는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받은 소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한 10억 개쯤 주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잘 엮어서 떼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가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에 비하면 이 모세의 지팡이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있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가면 먹을 음식을 주라고 명령해 놓았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과부가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이 너무너무 막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유산을 다 쓰고 죽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만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떡은 없고 있는 것은 지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든 기름이 몇 방울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 땔감을 죽어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남아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 개콘의 표현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다 틀어서 그 과부에게 주면서 밀가루를 사서 먹으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그대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엘리야는 길에서 객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야의 말처럼 아니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뒤주의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은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와 흡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새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종교적인 심성이 예민합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벳새다 들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만 명. 그렇지 않으면 2만 명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농담도 유분수지.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그 물고기는 왕멸치 2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거두어 드린 바구니가 12개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모세가 말하는 이 핑계가 너무 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그것이 사실 제게는 전혀 핑계로 사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것이 절박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말과 관련된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쓰는 그 사투리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2년 반 동안 그 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사들 중에서는 제 설교를 좋아한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또 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반응도 적어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같은 교회에서 1995년부터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월 26일 그 주일 저녁에 당시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예배 때 첫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그 교육자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과 두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외국말로 설교한 것도 아닌데 혹시 오늘 제 설교 못 알아듣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경상도 사람이 잘 발음할 줄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자도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내와 내, 그러니까 니도 신경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쭈뼛거렸는지 모릅니다. 설교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설교를 알아들을까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이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연습하는 테이프를 들으며 연습 참 많이 했고요. 볼펜을 물고도 참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소리에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톤이 낮고 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저를 목사를 시키려면 톤도 약간 높게 만들어주시고 좀 좋게 만들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을까 예 생각을 과거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그 성경 공부를 낮에 하는데 한 여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는 찰떡 같아요. 그것은 그 찰떡을 만들 때 그 떡매로 그 곡식을 쳐서 이렇게 곱게 다져지도록 하듯이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잘 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세들이여 21세기의 출애굽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통로가 됨과 내게 약하게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한 장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종이가 벽에 단단히 붙으면 벽만큼이나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은 부족하고 형편이 없을지라도 영원히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출애굽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